예수님은 스스로 죽으러 오셨다고 하셨고요. 자기의 죽음을 여러 번 예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죽을 때가 되자 죽을 곳을 향하여 용감하게 가셨습니다. 오죽했으면 도마가 우리도 죽으러 가자 그러면서 따라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감히 두려워서 묻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려 하시는 때가 바로 유월절 때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이번 유월절에는 죽이지 말자라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요, 그들이 예수를 죽이지 않을 수 없도록 도전적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막상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사시는 기도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보면 예수님이 갑자기 좀 약해지신 듯 보여요.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에는 보시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죽는다고 예고를 수없이 하셨으면서 막상 죽게 되니까 겁이 난 걸까요? 이런 건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은 결단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고민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고민하실까? 또 그때 드린 기도가 정말 소용이 있는 기도였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는지 우리가 봤던 성경 말씀 조금 앞으로 가셨어요. 14장 33절을 한번 보십시다. 14장 33절에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우리 한국 사람도 흔히 잘 아는 말이 있죠. 죽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약한 분 아니셨어요. 지금 이 제자들, 예수님 보시기에 정말 믿을 만한 제자들입니까? 내일이면요, 전부 도망칠 걸 뻔히 아는 제자들입니다. 이 믿을 만한 제자들입니까? 믿을 수도 없는 이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요, 내가 지금 얼마나 고민이 되는지 죽을 지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 앞에서 아버지들은 그 약한 모습 잘 안 보입니다.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옛날 어른들이요, 하도 고통스러워서 약을 먹고 죽어버릴까 아니면 야반에 도망을 가버릴까? 못 가는 이유가 뭡니까? 자식들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자식들 때문에 약 못 먹었습니다. 그런 자식들 앞에 아버지가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지를 드러냅니까? 안 드러냅니다. 근데 예수님은 믿을 수도 없는 이 제자들 앞에 어떻게 이렇게 고민스럽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느냐 그 말입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형님 만나기가 참 두려웠습니다. 밤중에 일어나서 가족들을 전부 강을 다 건넸습니다. 자기는 왜 안 건너갑니까? 다 건네보내놓고 왜 자기만 안 건너갔을까요? 누가 편안하게 답변하십시다. 기도하려고. 건너가서 기도하면 안 돼요? 다 건네놓고 자기도 건너가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왜 다 건네놓고 혼자 안 건너갑니까? 저도 기도하려고 그랬다고 생각해요. 무슨 기도요? 묵상기도? 지금 그런 기도할 때입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통곡하며 기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가족들 앞에서 못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형님 만나면 죽을까 싶어서 저렇게 두려워한다는 모습 보이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 다 밥중에 건너 보내놓고 이쪽에 혼자 남았어. 통곡하며 기도하고 싶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웬 녀석이 와서 자꾸 질척거리는 거예요. 제가 자주 물어봅니다. 야복강가에서 실험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흔히들 야곱 이릅니다. 성경은 주어가 야곱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과 더불어 실험할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거기서 실험하고 레슬링할 그런 형편이 아닙니다. 가장 몽롱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데 몇 년씩 와서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붙은 거죠. 여러분 가족들 앞에서요. 아버지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표현을 드러내는 법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 앞에서 정말 처음으로요. 내가 지금 고민하고 슬퍼서 죽을 지경이라고 왜 이런 말을 하십니까? 얼마나 고민스러웠는지를 잘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 현장에 이 제자 셋은 왜 데려갔을까요? 이 제자들요. 정말 철딱선이 없는 제자들입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뭐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도움이 전혀 안 될 것 같습니다만 옛날 우리 어른들이 하는 얘기들 중에는 그런 것도 있어요. 정말 외롭고 힘들 때는요. 옆에 있는 갓난 아기도 도움이 되더라고 합니다. 아무지 신뢰할 수도 믿을 수도 없는 이 철없는 제자들도 그 시각에 예수님께는 위로가 됐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가 가장 위로가 필요한 사람인가 한번 보셔요. 예수님도 위로가 필요하셨던 분이다라는 거 잊지 마셔요.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요, 위로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분은 저렇게 신앙이 좋으니까 걱정하지 마, 걱정 안 해도 돼. 아니요. 어떤 인간도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셔요. 여러분 주변에, 아, 저분은 남을 그렇게 위로하고 잘 돌보고 있으니까 괜찮아. 그러지 마셔요. 위로가 필요하신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잠만 자다가 야단 맞은 제자들이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나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스러운 현장에 이 제자들을 데려갔습니다. 그럼 엄청난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기도는 응답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참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그죠? 그럼 예수님 거기도 응답되었습니까? 100% 응답된 기도입니다. 왜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했으니까 100%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기도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려면 기도 끝에 콕 이거 붙이셔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러면요, 기도 응답 확실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기도가 잘 응답이 됐습니까? 해보면 어딘가 좀 이상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도의 응답과 관련돼서 우리가 행하는 기도를 잘 나누어 보면 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두 종류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요, 하늘 보좌를 움직이려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움직이셔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기도는요. 열심히 기도함으로써 내가 변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완벽하고 내 판단력이 정확하다면요.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을 움직이셔야 합니다. 이건 일종의 떼쓰는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 생각과 내 판단력이 확실치 확실하다는 자신이 없으면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변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것이 더 성숙한 기도일지를 여러분 기꺼이 한번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리는 예수님의 이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문제는요? 확실한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께서 기꺼이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묻는다면 예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라고 묻는 것이 정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아십니다.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온전히 맡김으로써 평안을 되찾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온갖 유혹과 아픔 속에서도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거기에 자신을 맡김으로써 묵묵히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 그 기도의 의미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크게 고통스럽게 했던 그 내용이 뭘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이지만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그래도 우린 잘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통이 뭐냐고 말할 때 그 육체의 고통 그게 어느 정도의 고통일지 우린 잘 모릅니다. 저도 예전에 그 고통을 글로 쓴 글 봤습니다만 상상하기가 참 어려워요. 끊임없이 밀려오는 온갖 종류의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어요? 전 차마 못 봤습니다. 내 같은 강심장으로는 그 장면을 눈뜨고 차마 못 볼 것이라고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안 봤습니다. 그 광고 문구를 보고요. 안 본 이유가 그걸 눈뜨고 볼 만큼 제가 강심장이 아니라서 안 본 이유도 있지만 예수님의 진정한 고통은 따로 있는데 저런 화면을 머릿속에 그려놓으면 거기에만 집착할까 싶어서 의도적으로 제가 좀 안 봤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겪은 어떤 고통을 다 합쳐도요 아마 예수님의 이 고통을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가볍게 볼 생각은 저에게 추호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그 고통 때문에 슬퍼하고 근심하며 또 이 고난주간을 좀 엄숙하게 지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그 엄청난 육체의 고통을 잘 이겨내신 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약을 탄 포도주를 줬습니다. 예수님께서 맛을 보시고 뱉으셨습니다. 왜 뱉으셨죠? 지금 단맛, 쓴맛 가릴 형태입니까? 몰약의 성분이요? 진통효과가 있거든요. 왜 뱉으셨어요? 내가 당해야 하는 이 고통을 몽롱한 가운데서 겪을 것이 아니라 정말 이거 다 받겠다는 뜻입니다. 고통을 들어줄 수 있는 모략을 뱉으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왜 목마르다 하셨을까요? 누가 아주 답변 잘하시대요. 목이 마르니까 목마르다 하셨죠. 목만 말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보셔요. 목마르다 하시기 전에 성경이 뭐라 그런지 아시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목마르다 하시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다 하셨는가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문득 생각났던 성경 구절이 시편 69편 21절입니다.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초로 마시었으니 이 구절이 생각나신 거예요. 아, 이 성경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려 하려면 내가 목마르다 해야 하는구나. 그래서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목마르다 하시니라.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그 고통을 잘 이겨내고 계셨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맑은 정신으로 이걸 다 겪어야 한다라고 잘 견뎌가셨던 분입니다. 그러면 그 육체의 고통을 능가하는 또 다른 고통이 우리 주님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고통이 셉니까? 정신적인 고통이 더 셉니까? 아이들은 이 정신적인 고통 잘 모릅니다.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요. 이 정신적인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제자들 다 도망가버리죠? 수제자 베드로요? 분명히 다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미리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해버립니다. 빌라도의 어렵지 못한 재판은 어떻습니까? 로마 군병들의 모독은 또 어떻습니까? 구형꾼들의 조롱. 하나같이 견디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왜 예수님에게 홍포, 붉은 옷을 입히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죠? 네가 왕이라며. 왜 면류관을 씌웁니까? 왕이면 모자를, 면류관, 왕이 쓰는 모자 써야지. 그러면서 간실관을 씌워 만들었습니다. 손에 갈대를 지켜줬습니다. 왜요? 왕이라면 호를 하나 쥐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거 뺏어갖고 면류관을 톡톡 칩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뒤통수를 때려놓고요.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왜요? 선지자라면. 십자가에 매달려있을 때도 제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 능력껏 내려와봐. 우리 그건 믿을게. 이런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이 고통도 쉽게 견딜 수 있는 고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이런 고통도 능력히 이겨내신 분입니다. 미리 경고했음에서도 선생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버리는 제자들요? 다시 다 찾아가서 불러 모으셔서 다독이셔서 다시 제자로 삼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일시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고통입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돼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해하실 수 있는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잠시도 떨어질 수 없는데 떨어져야 하는 아픔이 혹시 있다던가, 정말 사랑하던 사람에게 차였어,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군에 갈 때 우리 집엔 아들이 다섯 명입니다. 제가 맏입니다. 제가 군에 갈 때 우리 어머니가요, 돌아서서 우시더라고요. 아들 다섯이나 있는데 하나 가는 거 뭐 그래 웃기라고. 제가 우리 엄마 웃긴데, 그러면서 군에 갔습니다. 맏이 갈 때 울면 둘째, 셋째, 넷째 갈 때는 어떨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만 해도 제가 우리 어머니가 우는 그 마음을 이해 못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집에 있으면서 참 이상한 걸 봤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이 1박 캠프를 떠납니다. 유치원 아이들이었을 것 같아요. 버스가 와서 그 유치원 병아리 같은 아이들이요, 속이 탔습니다. 그 주변에 누가 있어요? 엄마 가면 좀 이상하죠? 완전 새댁인데요, 뭐. 유치원아이들의 엄마 학부형은 거 있어봐야 정말 처녀 같은 아줌마들이죠. 제가 뭘 보고 웃은지 아십니까? 울더라고요. 세상에 오늘 갔다가 내일 아침이면 돌아올 아이들 그거 모르는데 그 아이들요 캠프 버스 태워 보내면서 옆에서 울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얼마나 웃은지 아십니까? 안 잊혀져요 그 장면이. 아니 뭐 군대 정도나 가는 걸 운다 그러면 좀 될 건데 그게 그러나 여러분 자녀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내일이면 돌아올 아이지만 그 아이를 품에서 떼내서 버스 태워 보내는 그 엄마가 조금 알듯하긴 한데 이해는 잘 안 되더라고요. 전에 서울에서 강원도를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어떤 부인이 죽었습니다. 남편이 그 부인을 장례를 잘 치르고 난 다음에 며칠 뒤에요. 부인이 죽은 그 장소에 가서 그 남편도 죽었습니다. 사람이 참 많이 욕을 했습니다. 자식들은 어떡하라고. 그리고 부인이 죽었다고 거기 가서 꼭 그렇게 죽어야 되냐? 잘했다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라도 다 좀 심했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집에 가서 또 내 죽으면 당신은 혼자 살래 따라 죽을래 이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은 해보세요. 부인을 잃어버리고 혼자서 도저히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심정을 자꾸만 생각은 해보세요. 성부와 성자 간의 사랑은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걸 동원해가면서 조금이라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인데 성부와 성자는 영원 전부터 단 한순간도 둘이 되어 본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라. 여러분, 영원 전부터 둘이 되어본 적이 없는 두 분이십니다. 이게 둘이 된다는 것이 얼마만큼 엄청난 비극인지를 우리는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어떻게든지 상상해내려고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천국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떨어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전히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계시는 겁니다. 하늘에 계시고 땅에 계시는데요. 아니요, 그건 함께 계시는 겁니다. 지리적인 문제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죄를 지고 하나님에게서 버림받는 겁니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 한순간에 영원히 하나이셨던 그 성부와 성자가 둘이 되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난생 처음 겪는 고통입니다. 이게 어떤 고통일는지 한번 어쨌든지 묵상하시고 고민하면서 느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겪으셔야 하셨던 가장 큰 고통입니다. 아니 며칠이면 다시 만나실 건데요. 아니요. 단 한순간도 버려지고 떨어질 수 없는 그분이 온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 고통. 예수님께서 견딜 수 없었던 고통은 이겁니다. 성부도 울고 성자도 울부짖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늘도 울고 땅도 우는 겁니다. 하나님마저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겠다 해서 눈을 감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3시간 동안 어둠이 온 땅에 임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견딜 수 없는 아픔의 표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울고 울부짖음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고통도, 사람들에게 벌어지는 극심한 고통도 우리 예수님은 기꺼이 이겨내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버려지는 그 아픔만은 견딜 수 없는 아픔이고 죽고 싶을 만한 고통이었더라는, 그걸 피하고 싶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이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쩔 수 없으시다면 제가 그 길을 기꺼이 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게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더욱 절실하게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인지 그래도 조금 계산할 수 있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어떤 임금이 신하의 빚을 탕감시켜줬습니다. 얼마죠? 얼마 탕감시켜줬죠? 답이 나와야 되는데요. 1만 달란트입니다. 이 신하가 나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인간을 어디? 괘씸한 인간이 감옥에 갖다 집어넣었습니다. 얼마 빚을 안 갚았죠? 이 빚이 얼마입니까? 이게 아셔도 소용이 없는데 모르실 정도면 이제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100데나리온입니다. 그 임금님은 그 말을 듣고요. 이렇게 심한 인간이 있나? 잡아넣어버렸습니다. 100데나리온이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뭐 정확히 할 수는 없습니다만 한 1,500만원 정도 하면 될 거예요. 1,500만원 떼먹고 안 갚으면 큰 죄죠. 1,500만원입니다. 임금님이 탕감시켜준 1만 달란트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건 늘 계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 유대 1년, 그 국가 1년 예산이요. 1,000달란트가 안 됐습니다. 1,000달란트가 안 됐습니다. 800 얼마 정도로 기록이 남아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다른 걸로 환산할까요? 1달란트는 지금 우리 식으로 계산하면, 대충 계산하면요, 한 2억이나 3억 정도 될 겁니다. 만 달란트면 얼마입니까? 1만 달란트가 3억이면, 1달란트가 3억이면 1만 달란트면 얼마예요? 3조가 되나요? 자, 간단하게 계산합시다. 여러분 1년에 연봉이 얼마인지 빨리 대세요. 1년 연봉을 가지고 여러분 평생 벌어서 한 50년 번다 칩시다. 그러면 얼마 나온, 계산 부터 나오죠? 자, 몇 년을 하면 그 돈 다 모으겠습니까? 몇 년 하면 그 돈 모으시겠어요? 우리나라 당군 이래로 지금까지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아도 그 돈 안 됩니다. 1만 달란트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런 비유를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빚진 인간들이요, 1,500만원 정도의 빚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돈이죠. 그런데 내가 탕감받은 그 은혜에 비하면 이 1,500은 푼돈이고 껌값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얼마만한 고난을 겪으셨고 얼마만한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어떻게든 이해하고 느끼고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그 고통이 어떻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요, 우리 손에 가시 하나 박히면 이게 더 아픕니다. 예수님께서 조롱과 멸시를 얼마나 받으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게 얼마나 큰 것일까? 그러면서도 내 옆에 있는 형제가 눈 한번 홀기거나 못된 소리 한번 하면요,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이룹니다. 그게 더 크단 얘기죠. 고난주간만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할 것은 아닙니다. 우리 평생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얼마만한 고난을 견뎌내셨는가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그 다음요, 그 일부분 조금이라도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갚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난주간을 가장 잘 지키시는 분은 새벽기도 개근하는 사람. 여러분, 일주일 개근 갖고 너무 재지 마셔요. 일주일 개근 갖고 너무 폼 잡지 마셔요. 붙이긴 열심히 붙이셔요. 붙인데 뭐 일주일 가지고. 그 개근 하는 사람, 고난주간 잘 지키신 분이죠? 참 수고 많으십니다. 힘들고요. 여러분, 진짜 고난주간을 잘 지키시는 분은 예수님의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내가 받은 이 아픔, 내가 저 인간 저거 어떻게 한번 갈아야 되겠는데 싶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나도 그래 이 정도 고난은 이겨내리라고 하는 이런 분이 고난주간을 정말 잘 지킨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평생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에 감격하여 그 은혜를 이웃들에게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